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7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여러 지도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 번째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재판장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읽은 레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위인들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9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조금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레위인과 직접 상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레위인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 부류의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뇌물 주면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뇌물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병 걸린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은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왕은 세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병마를 두어서는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많은 은금을 두어서도 안 된다. 지금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판장 하나님, 다시 왕 레위인. 그래서 세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뇌물 주지 마라. 금지. 온전한 것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많은 무언가를 두지 마라. 금지. 지금 이제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으면 쭉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체계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본문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읽은 1절부터 8절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 토막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레위인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절부터 5절은 제사장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은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죠. 레위 사람은 1번 제사장과 2번 그냥 레위인. 그래서 이 레위인 온 지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이야기하면 레위지파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라리, 고핫, 무라리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둘째 아들의 후손인데 이 아론의 자식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지파를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사람 이 둘을 합쳐서 이제 레위지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들 몽땅 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레위지파 몽땅 다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상황을 보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자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지파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지금 본문은 신명기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광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레위지파건 유다지파건 다 땅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조금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십니다. 지파 중에서도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주시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인 거죠. 그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조금 조금씩 성읍들을 내놓아서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성읍은 동서남북 사방 2000규빗씩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방 1km 정도 해당하는 들판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어떤 성읍을 주셨다. 그럼 그 성읍을 기준으로 사각형인 거죠. 북쪽으로도 1km, 동쪽으로도 1km, 서쪽 남쪽으로 1km에서 사방 이렇게 길이를 갖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는 2km, 위에서 아래까지도 2km가 되는 셈이죠. 이런 성읍들을 48개를 레위지파에게 주시고 이 성읍 안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지파들이 갖고 있는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48개 성읍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면서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위인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은 다른 지파들과 견줄 수 없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나 넉넉함을 더 많이 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직분을 주시고 동시에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죠. 자, 그럼 그 뒤에 실제로 제사장들은 무엇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3절부터 5절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지파는 제사장,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제사장들이 무엇을 받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받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첫 번째로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갖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고 있는 표현을 보면 소나 양에서 앞다리 두 개의 볼 위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게끔 했는데 사실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가슴살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여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평안하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지금 레위기에 나왔던 것도 제사장에게 주고 지금 여기 나오는 3절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제사장에게 주고 여하튼 제사드리면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드리면서 그걸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4절이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 주느냐. 4절에 보시면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이건 곡식과 음료수죠. 그 다음엔 기름이 있고요. 또 네가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제사장에게 두 번째로 주는 게 세 항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과 음료수 또 하나는 기름 또 하나는 옷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옷감으로 쓸 수 있는 양털 깎은 것.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제사에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게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항목, 곡식과 음료수, 기름, 그리고 양털.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한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뭐 고아나 과부에게 구제한테 주었던 그거와 똑같은 품목을 제사장에게도 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걸 이제 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하튼 제사장이 두 가지를 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제사와 관련된 것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사장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게 분명하지만, 그들이 감당하는 직분이 매우 특별한 일이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있게끔 하신 건 아니에요. 주어진 직분은 굉장히 귀하고 특별한 직분이지만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게끔, 기본적인 생활만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공급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6절부터 8절인데 6절부터 8절은 조금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죠. 이건 이제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48개 성읍을 받은 것 그 가운데 흩어져서 각 지역들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6절 그 뒤에 보시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자기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성막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꾸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장소가 광야죠. 광야니까 성막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전은, 성막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만 있고 지금 실제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흩어져 살고 있는 곳들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에는, 그리고 자리 잡은 이후에도 다른 곳들에서도 일정 부분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튼 레위인들은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곳에 성막을 두게 되면, 성전이 있게 되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는 성막이 없죠. 그럼 레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성읍에는 성막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절부터 8절은 레위인들이 이제 미래에 중앙에 이제 성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성소가 생겼을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수입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성읍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선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에 레위인들이 간 거예요. 7절. 그렇게 하나님 선택하신 곳, 성막 있는 곳에 가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각 성읍에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막을 돌보는 일을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신 곳에 성막에 가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고,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막 섬길 때 받은 것과 똑같은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절은 레위인 전체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수입을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받은 직분은 매우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참 이게 묘한 일이죠. 받은 직분은 매우 고귀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게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했던 모습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직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빈천한 모습으로 사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를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살아있어야,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서 만약에 제사장일을 못한다, 레위 직분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안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안 가지고 나왔고,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것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레위인을 하면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그만두고 가버린 거예요. 먼저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만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라지고 레위도 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다 밑바닥을 치게 되겠죠. 떨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기관, 기구 등등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그 부분을 위해 시간도 내고 물질도 드리고 관심도 쏟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개척한 지 한 20몇 년이 되었고, 뭐 몇 번 광고 말씀드린 대로 5월 12일 주일에 이제 오후에 장로님 세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 분 또 세우고 저도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제 노회에다가 서류를 내거든요. 이제 위임 목사가 됩니다 하고 서류를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내면 거기 뭐가 주로 적혀 있냐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주택 및 매달 얼마씩을 생활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인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사인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 밑에다가 다 사인한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을 다 줬지만 요즘은 주택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과거에도 이랬는데 요즘에도 참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을 때가 94년도인데 그때 과외를 하면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가서 두 시간 이렇게 하면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 가서 한 달 사역하고, 물론 파트타임이니까 그랬지만 받은 사례비가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 한 번 하는 것보다도 조금 받은 거죠.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죠. 저는 총각이었으니까 혼자만 먹고 살면 되고 부모님 집에 그냥 찡겨 살고 그냥 교통비나 하고 이러면 되는데, 신학교를 가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그 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양상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90만 원을 받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신학교를 다니고 다른 직업이 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90만 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않았지만 한 3분의 1쯤은 전도사를 안 하고 알바를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은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죠.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희생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분들에게 무슨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계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생계비를 주고 사역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니네는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희생해야지. 아니 어떻게 굶어가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교회가 기본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밖에 안 주면서도 전도사님들 향해서 예전에는 더 적게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대로 함께 도보로 생활을 하고 또 이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이 직분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공동체가 신경 쓰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선택하여 직분을 주셨고 또 오늘날에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주님 섬기는 일 감당하는 자들의 생활과 생계를 함께 더불어 책임지고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을 내거나 세상에서 풍요와 윤택함을 누리려는 생각 같지 아니하고 검소함으로 가난함으로 살며 주님을 열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심정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찌하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